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듣고 놓치지 아니하고 흘리지 아니하고 잘 새기고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한국영화인협회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영화 몇 편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어떤 영화가 선정됐냐 하면 최근에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암살이 선정됐고요. 예, 암살이라는 영화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독립군 투사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죠? 명량이 선정됐고 그리고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도 선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가 선정됐는데요. 제목만 들으면 이게 우리나라 영화인지 외국 영화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이 영화는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해인 2002년 개봉됐던 영화로서 영화의 구성이요 매우 독특합니다. 2009년 현재의 기점으로 해서 2009년 현재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과거 현재와 과거를 오고 가는 일종의 공상과학 영화이면서 나라 사랑이라는 큰 줄거리를 담고 있는데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한 젊은이가 결연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의복을 정제하고 시계와 권총 한 자루를 품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눌러 쓴 다음 어느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이때가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이었고 이 젊은이의 이름 누군지 짐작하시죠? 안중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인데요. 자,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방송 혹시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것은 이제 영화, 그 로스트 메모리즈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다음 일본 경찰에 체포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역사적 사실인데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실패하고 하얼빈역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저렇게 사살된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실패하고 하얼빈역 현장에서 사살된 저 장면에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근현대사의 내용이 이상하게 바뀌어진 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토 히로부미가 1910년 조선 총독에 부임하고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운동이 무산됩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도 실패, 현장에서 사살되고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미국과 연합해서 2차 전쟁에 참전하여 원자폭탄이 일본이 아닌 독일 베를린에 투하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되며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에도 여전히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 사거리 한복판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동상이 떡하니 서 있고요. 또 88 서울올림픽이 아닌 88 나고야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2000년 월드컵은 한일 월드컵이 아닌 일본 월드컵으로 단독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예, 저 사진 역시 예, 2009 로스트 메모리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예, 영화의 한 장면이 축구선수인 이동국 선수의 가슴에 예, 태극기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일창기가 달려있어요. 이동국 선수가 일본 국가대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가상의 세계를 그린 영화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저런 식으로 바꿔놓은 모습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일부 관객들은 저게 뭐냐?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저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거냐? 영화사와 감독에게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나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영화에서 굳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면이라는 역사의 가정을 설정한 이유는 영화 제목 그대로 Lost Memories. 많은 사람에게 잊혀진 기억, 독립투사들의 피와 땀과 희생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대한민국과 오늘날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독립투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인데요. 사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단지 이 영화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백성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 우리들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즉, 지난 8월 9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초교파적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에서 선포됐던 메시지처럼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나라의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그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회복과 화합의 길을 걸어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것,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시편 12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파들 그렇습니다.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122편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세 번째 사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자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절 맨 처음에 나오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 이게 뭐냐? 1차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보자면,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 맨 마지막에 있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1차적으로 보자면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나오는 율법 규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와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 무슨 뜻이냐?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4절에서 말씀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4절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 보셔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어떻게 하려고?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간다.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야 한다.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12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자세가 뭡니까?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자세. 자,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배드리는 성도가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자세히 따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자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성도가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저렇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신분에 대한 감사. 신분에 대한 감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진 것,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 우리의 신분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 그걸 가리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이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예배, 아무나 교회에 오고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 입은 사람만이, 덧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나오고 아무나 예배드릴, 아니,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나올 수 있고 받은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우리 신분, 나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일이 되었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향해 발걸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우리의, 나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구체적인 두 번째 이유, 적혀 있는 것처럼 기회에 대한 감사예요. 기회에 대한 감사. 기회에 대한 감사가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복을 담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약간 인위적인 설명이긴 합니다만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이자 아주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 목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곤한 이들이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를 맞게 되면 활력이 넘치는 상태로 회복된다. 영양제 주사가 나의 몸속에 가져다준 여러 가지 성분 때문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의 복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입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 역시 본문의 연관 구절인 시편 65편 4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즉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 심령 속에 주입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을 기대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찬송 순서, 기도 순서, 말씀 순서 이런 식으로 다람쥐에 쳇바퀴 돌 듯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과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 12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네 번째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좌로다. 그렇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요, 1절부터 4절까지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저기를 보셔요. 거기에 뭘 뒀다고요?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교회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 교회에, 성전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교회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겁을 먹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 흔히 하는 말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고? 아니 그럼 교회 가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혼나고 야단 맞는 거 아니야? 교회 가면 하나님께 벌받고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말씀하는 심판의 보좌라는 것은 벌받고 죄값을 치르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는 본문의 말씀 잘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통하여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강해 설교가 중 한 사람인 척 스미스 목사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는 이 구절을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 받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 받게 되면 내 몸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 몸이 어디가 약해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검진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식생활 어떻게 개선하고 또 운동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검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검진을 하지 않으면 내 몸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 못할 텐데, 검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몸에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건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심령 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마음은 어떤 것인지,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요소는 어떤 게 자리 잡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다듬고 고쳐야 할 것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린 교회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과 회복과 발전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김영철이라는 개그맨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상생활을 쭉 소개하다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담당 PD가 김영철 개그맨에게 왜 교회에 가는지 그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이 됐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좀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좀 다듬기 위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년째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다가요, 무릎을 쳤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다듬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제대로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심령과 삶의 자세를 다듬고 고치겠다는 자세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심령 속에 미움 대신에 사랑, 분노 대신에 용서, 강팍함 대신에 온유함을 채우는 성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다듬고 고칠 것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깨닫고 발견하고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시편 12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지막 다섯 번째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6절로 8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시편 12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다섯 번째 자세,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저길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즉 성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 밑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와 친구라는 것은요, 내 가족과 친척, 친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세, 즉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자세이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이 자세를 가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에 이어서 중세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로 평가받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모습, 그 모습은 시기와 질투를 벌이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를 벌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벌이는 것이 성도 개개인과 교회 전체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살짝 섬뜩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들어보세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자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이다. 만약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다른 이들 위해 평안을 구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어떤 복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성도들 사이에 서로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평안을 구하는 자세가 부족한 교회는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마음,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 담겨져 있으십니까?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리기 선수가 고대 올림픽 달리기 경기에서 단발의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1등을 한 사람은 2등한 사람과 같은 고향 친구였는데 경기장에 있던 모든 관중은 1등을 한 우승한 선수에게만 환호를 보냈고 또 고향 사람들 역시 1등한 친구에게만 찬사를 보낼 뿐 2등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후 고향 마을에 달리기 경기에서 1등한 우승자의 석상이 세워졌습니다. 2등한 이 선수 매일매일 그 석상을 보면서 자신이 패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석상을 바라보던 이 2등한 선수 시기와 질투로 그 영혼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이 2등 선수는 밤마다 몰래 그 우승자의 석상으로 가서 그 석상을 기초부터 조금씩 조금씩 끌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거대한 석상은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져 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석상을 파내던 도중 갑자기 이 석상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석상이 순식간에 이 사람을 덮쳤고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그리스의 현자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리석은 그대요. 그대는 석상이 무너진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석상을 파내면서 질투의 눈이 멀어 석상을 파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대의 수명을 단축시켜 나간 것이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통해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영과 유기의 복은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다른 이들을 위해 평안을 구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조금씩 메말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게 되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세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다른 이들 위해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며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과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확신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삶 속에서 다듬고 고칠 것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깨닫고 실천하겠느라 다짐하며 결단한 자세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는 자세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